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은 악조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날아오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늘 남 핑계, 뭐 상황과 환경 핑계 되면서 침몰해 가는 것을 보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서 출신 성분도 지금 변방에 이미 패망한 작은 나라 사람이고, 또 페르시아의 결국 포로민족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참 최악의 조건이죠. 태어나면서부터도 모든 게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냐면, 그 열강의 왕, 페르시아 왕에게 존중받고 또 그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에스라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제 묵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그 왕이 이제 그 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뭘 해라 뭘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것을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가는 페르시아 왕과 왕실에 무슨 화가 미칠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이 배경에는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그 황제 아닥사스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했다라는 거죠. 전한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분명히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고레스 왕도 이미 고레스 왕이 존재하기 2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같은 경우도 스룹바벨과 친구 사이로서 또 이런 분명한 그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존재였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쭉 아마도 말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예언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아마 그런 역사와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의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 이 예언 속에 그 말씀 속에 존재하게 됐는지 아마도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그 하나님을 어찌됐든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돕다 보니 이제 이런 명령 속에도 이런 분명한 뜻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삶을 에스라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열강들은 뭐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정권의 핵심 속에 잘 보면 항상 이 성경과 이 역사로 무장된 유대인들이 꼭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의 실세 옆에서 역사의 그 실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며 조언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 주변 사람들보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지도하는 그런 인물이 됐던 거고,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집트로 잡혀간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기회를 주시기는 했지만 그가 분명히 삶의 태도와 여러 가지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집트 바로왕의 정부를 총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아무리 어떤 그 이 기적적인 일을 했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나라를 통치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이제 그런 인물들을 보면 저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죽었다 깨나기 전에는 바뀔 수 없는, 태어나면서 노예인데 그게 뭐 어떻게 해, 뭐 죽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가 이런 뭐 주인이 될 방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결국 믿음의 길을 갔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환경이 오히려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자신만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관련된 민족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사를 일구어낸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성도의 건강한 믿음은 뭡니까?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 현실의 시간 속에서 보내진 현장 속에서 성실히 실력을 쌓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뭐 하고 기도만 세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보내심을 믿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내 삶에 벌어진 현실 속에 나의 가정, 직장, 사업, 또 학업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실력을 길러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문제만 터지면 뭐 하나님 끌어내가지고 뭐 시키기 전에 나라를 운영하고 누군가가 맡길 때 그 이 큰 회사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먼저 쌓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보석은 절대 그냥 땅의 돌처럼 굴러가지 않습니다. 땅의 돌에 돌밭에 있다고 해도 보석은 발견돼요. 쓰여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사업의 실력, 뭐 직장에서의 실력, 가정에서의 실력,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그런 실력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나누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저 사랑하니까 사랑해 오빠 좋아 이것만 갖고 결혼했다가는 결국 그 가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런 마음으로 준비도 없이 결혼했다가 뭐 남편이 변했다느니 뭐 결혼하니까 다 변했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 속에 준비도 안 한 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꾸 이 관계가 꼬여가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건 알죠. 그래 어떻게 해요? 기도로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조종하고 아내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조종되지 않아요.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준비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그래야 그게 관계가 풀려져 가지 여러분 기도로 조종을 해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더 꼬여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존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부분이 만날 때 결국 다투게 되고 부딪히게 돼서 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깎아져 가면서 마치 돌담을 만들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짝을 이루어 가정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부딪힘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뭐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 뭐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뭐 교회당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불편하고 어렵고 더 나아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력을 쌓고 그래서 준비된 그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 관계를 온전케 하는 비록 이 연애 때는 뭐 정신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랬다면 준비가 안 됐더라면 그래서 지금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들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굉장한 일에 쓰임받지 못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자꾸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 따라 성실히 열심히 충분히 실력을 쌓으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그때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성숙한 그런 때겠죠. 아니면 성숙을 위한 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렇게 어릴 때 이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학생으로서는 정말 그 주어진 그 공부 학업이라는 것에 정말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은 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때 막 이런 저런 한데 한눈 판지 말고. 지금 여기 유학 온, 호주로 유학 온 사람들도 그 학비만 해도 사실 대학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뭐 몇만 불씩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생활비도 지금 몇만 불 들 거고. 근데 그 안에 그 왔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론 뭐 청춘 남녀가 뭐 좋은 뭐 젊은의 추억을 갖고 좋겠죠. 그런 것, 뭐 하지 말라. 그 얘기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생이니 먼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다가 사실 죽어도 순교 아닙니까?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전심전력해서 어떤 경지에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석 같은 존재가 돼야죠. 에스라의 수준, 다니엘의 수준, 요셉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보석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돌처럼 굴러다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눈에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 돌들 속에 빛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왕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치진 않죠. 반드시 함께하는 동료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이렇게 준비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큰 역사에 직 바로 투입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이 왕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냥 높이 벌어서 돈 많이 벌고 뭐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여기 에스라가 보여주고 누구나 다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리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쌓아서 결국은 자기 배에 채우려고 한다면 그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그거는 빛을 잃은 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빛을 잃은 보석은 결국 세상에서 이용당하다가 결국 서로가 이용하다가 그렇게 이제 무너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분별하고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이 교회가 보내주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뭐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그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때 그건 결국 복음의 어떤 일꾼 선교사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매주 만나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와 셀로 모일 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가치를 훈련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이 부르심이 하나 되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이 경력과 어떤 실력과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하나를 된 어떤 도리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바로 이제 교회로 모일 때 셀로 모일 때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죠. 혼자 잘하는 걸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도 말씀하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환경과 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자꾸 남 탓하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이제 그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방해하는 식의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에스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준비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역에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앞서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세워진 이 전통 속에 세워진 이 서방 국가의 이 영향을 받은 서방 국가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계속 그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또 그렇게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직이라는 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른 길로 가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존의 문제로 인해 이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구절 이전에 시내산 언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 때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법치 국가를 세우면서 그 법치 국가로 존재하는 한 하나의 그 지파마다 그 각 그 이 지파마다 누굴 보냈어요? 거기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 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바로 이런 일들을 그렇게 그래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는 이 사람의 삶을 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에스라를 보고 이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우리가 요즘도 법을 바꾼다 뭐 한다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집단의 힘으로 하는 거 중요한 거긴 해도 선동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삶을 통해 그걸 본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에스라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성직에 전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거 하지 않고도 이런 걸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길들을 열겠죠. 그 이제 세금 받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25절,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그러니까 결국 사법권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라. 이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그냥 옮겨 적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명하고 말했는데 준행치 않는 것은 나의 말과 명을 어기는 거니 그 죄를 재판하고 혹은 죽이거나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귀향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라.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그러니까 인사권의 사법권까지 준 거죠. 그 당시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나라가 크고 많은 민족이 있다 보니 반란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반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사실 그렇게 보면 그에 대한 진압을 위해서 이 나라 차원에서 굉장히 힘을 쏟아야 했었죠.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뭐 반란의 소식이나 서로 다투는 소식이나 이게 너무 이 페르시아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왔던 겁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밀접한 관계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 주변국들이 계속 거짓 투서를 넣어서 막 이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에스라를 보내게 될 때 페르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공식적인 이 명령을 통해 이걸 보내서 그 이 가나안 지역, 그 유대, 사마리아, 뭐 이런 시리아 이 지역에 심지어 남쪽으로는 아마도 이집트까지 뭔가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전국적인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다가 막 취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이런 어떤 그 이 페르시아 강대국 그 정부 편에 서서 편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된 시비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혼란한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페르시아 왕과 일곱 모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뭐 어쨌든 분명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았으니 이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을 좀 안정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의 역할이나 사법적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계획하고 이래서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사명의 터에서 오늘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사회 속에서 나의 학교와 직업과 사업 더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기에 예? 목숨 걸고 그 말씀의 가치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저절로 떡떡떡떡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페르시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골치 아픈 변방의 작은 민족 출신의 에스라라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를 위해 써보낸 이 조서를 차분히 좀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주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절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어때요? 어쩌면 에스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성도로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두우니 너희가 빛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어둡다 불평하고 뭐 관계가 힘들다 외면하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자꾸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신 성분이라는 건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바뀔 수 없는 거죠. 에스라가 유대인이라는 출신 성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바꿀 수 없는 것에 비중을 둬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처한 그 자신의 그 상황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 이제 집중해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역전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원망하고 탓해도 사실 변할 수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면 이건 남자인 거고 여자면 여자인 거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주어지는 우리의 뭐 세상 말로 말하는 운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 변화시키겠다고 애쓰고 뭐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을 변화시키고 그걸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녀도 누구라도 사실 아내, 뭐 남편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의 규례와 명령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들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하기보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남 핑계, 상황 핑계 대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남 탓, 상황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와 변화시켜야 할 나를 가장 먼저 깎고 다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변화돼야 남이 변한다는 것 잊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